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고양이 친구에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예전 사진을 정리하다가 제 어릴 적 사진을 보고 보내주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사실 동기가 목사가 되면 고민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꽤나 큰 고민이었나 봅니다. 물어보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야 되냐고.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이제 청년들은 많은데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낳아야지, 낳으면 좋지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왜라고 묻는데 이게 나름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낳았냐고. 나는 아빠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막 설교 막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해주고 했는데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전혀 들어맞지 않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되든 좋은 남편이 되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너의 결정에 네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친구에게 또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내라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관계적인 것들이 그 관계적인 것들의 시초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한 아내라면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편이라면 그에게 충직하게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가 그에게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역자, 아내, 친구, 부모님에 대한 관계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저자인 베드로는 일찌감치 자신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격해 하면서 자신의 편지에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상당히 심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께 허락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허락되었다면, 과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면 너무 좋은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베드로는 오늘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데 꼭 두려운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더잘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외모는 우리의 외양이나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큰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외모로 차별하는 것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면 성경을 쭉 읽다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웬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쁘니까 왕비가 키워주고 요셉도 잘생기니까 연산령을 유혹하고 사울도 잘생겼다 그러고 다윗도 얼굴이 잘생긴 게 붉었다 그러고 사라는 80이 되어서도 너무 이쁘니까 왕들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 약간 읽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리브가 라헬 다 한미모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는 곳입니까? 읽어도 꼭 이제 그렇게 읽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볼 것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면 되지 않냐? 풍채도 없고 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막 부정한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넬료 이방인이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입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출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의 외모가 외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출생지, 재산, 부모, 과거의 어떤 일들, 그 사람이 행했던 행적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콧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었던 과거 했었던 모든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장로였든 목사였든 서울대 출신이었든 간사였든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참 위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고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는 분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잘 풀어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 비유를 할때 우리 나그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자 중에 한 명으로 비유가 됩니다. 1장 아까 서두에 나와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살았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나그네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그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왜 나그네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타지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스스로 나그네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또 다른 새로운 한 면입니다. 왜 떠나고 싶을까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있다 그래요? 무슨 집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없는 집. 엄마 아빠가 없는 집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최고의 집이다. 몇 평이든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만 없으면 제일 좋은 집이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타지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치지만 여기서의 나그네는 어떠한 의미냐면 스스로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내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부모의 눈을 피해서 무언가 혼자 해보려 하는 습성을 지닌 나그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온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에게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타락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마치 목사가 이제 늘 이렇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니다가 한번 휴가 나가면 이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좀 껄렁거리다가 뒤에서 목사님 부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런 거죠. 나그네가 여러분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땅 가운데 사는데 마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자들의 마음이 지금 나그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그렇게 내가 돈을 낸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차만 타면 내 차를 앞지른 그 차를 다시 앞질러서 브레이크를 밟는 성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들이 우리에게 좀 모두들에게 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만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나가면 그분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과거를 보지 않는다. 네 스펙을 보지 않는다. 네가 어떠한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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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안 보시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버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허 웃으며 넘어가겠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무서움은 아버지의 사랑과 동의어가 되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시금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의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연결해서 18절,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 19절, 20절에 쭉 얘기하면서 이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대속에 대한 개념이 나올까요? 은과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원함은 구출의 개념이 있다면 대속함은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은과 금 같은 것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서 지불함을 받았고 값을 치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번역에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세상에 금과 은으로는 살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불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함께 살펴본 여러분들에게 살펴본 두려움의 아버지이시자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은혜이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이땅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심과 동시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은과 금으로도 살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이중적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나그네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처럼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패역한 자녀일 때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의 아버지시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두려운 아버지시자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삽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란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합니다.